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이란과의 직간접 대화 방식으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협상이 성공하고 상호 간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지난 6월 말 협상이 중단됐을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 핵협상 대표인 알리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도 이날 협상을 조율하는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통화해서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카니 외무부 차관은 특히 이번 협상의 초점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제재 해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 나라가 지난 2015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불공정하다면서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이 초기 핵 합의 내용을 준수할 의지가 있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면 핵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이라고 3일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경제가 상당히 진전된 점을 고려해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50억 달러 등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래 경기 회복을 위해 매달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400억 달러 등 총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0.00%에서 0.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라면서 금리 인상을 위해선 더 엄격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의 직접 계기가 된 미국 물가 오름세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지속적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오만 해에서 이란산 원유를 실은 선박을 나포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 해에서 유조선을 나포하려던 미국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란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을 나포하려는 시도는 이란이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관리들은 지난달 이란군이 베트남 국기를 단 유조선을 나포했으며 미 해군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3일 미국이 헬리콥터와 군함 등을 동원해 오만해를 항해하던 유조선을 나포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신속하고 권위있는 대응으로 오만해에서 이란 석유를 훔치려는 미 해군의 작전이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유럽연합의회 대표단은 4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대표단에게 타이완과 유럽의 우방들이 허위 정보 공작에 대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기를 강화한다고 바랬습니다. 이에 라파엘 글릭스만 대표단장은 타이완은 거대한 위협과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며 유럽연합도 현재 독재 정권들의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타이완을 첫 공식 방문한 대표단은 타이완 국방장관과 다른 부처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번 유럽연합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북한 정부가 안정적이며 우발적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무기가 2030년 1000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한 오랜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It is well known that UN command in South Korea, illegally established by United States, has nothing to do.
김성 대사는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관련 결의가 채택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 영속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950년 불법으로 창설된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와 다를 게 없고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유엔은 유엔사에 대한 지휘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연설이 이뤄진 사업위원회는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곳이지만 김성 대사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국제 사안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2018년 법률을 다루는 유엔총회 6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며 해체를 주장했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유령이라고 지칭하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도 북한은 1975년 유엔 총회 결의를 유엔사 해체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엔 총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엔 총회는 이 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 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해 한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사는 유사시 유엔기 아래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은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964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with the claim i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not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to discuss.
스나이더 국장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상호 합의된 대안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상징적 제스처로 끝나지 않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선언이 어떻게 기존 협정보다 평화 유지에 더 효과적이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anyone who proposes an end of war statement or declaration, I think the burden is on that.
스나이더 국장은 종전 선언과 관련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체 협정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현재 협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BOA에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한동맹의 분열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미한동맹의 요소 중 하나인 유엔사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every little bit that North Korea can break
gives them another edge to work on.
북한은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기회마다 이를 놓치지 않았고 유엔사 문제는 그 중에서도 쉬운 것으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별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주장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유엔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유엔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이 새로운 건 아니라면서도 유엔사를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연결지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최근 종전선언 관련 사안들이 언급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유엔사를 비롯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을 큰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the end of war declaration a symbol of the you know ending the alliance hostile policy.
북한이 종전 선언을 동맹과 적대적인 전쟁 정책의 종식의 상징으로 만들기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종전 선언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북한 정부가 안정적이라며 우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나쁜 일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3일 미국의 민간정책연구기관인 아스펜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지금 시점에서 북한 정부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이 군과 시스템, 모든 무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우발적인 어떤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매우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 나쁜 일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밀리 의장은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지역 가운데 하나며 상당히 무장된 지역으로 북한군의 70%가 서울에서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한반도에 대해 매우 높은 준비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밀리 의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많은 이유로 지구상에서 의도를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밀리 의장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다며 북한이 의도가 무엇이든 미한연합군은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폴 레크마라 미한연합사령관은 오늘 주한미군 전우회 등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다소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넘어 오는 2022년 등 구체적인 전환 시한을 정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측은 전환 시기를 정해놓고 전환 작업을 해나가자는 반면 미국은 북핵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크마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고가 빠른 속도로 확대돼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연례보고서에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과는 코로나 이후 군사 교류가 중단됐으며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3일 2021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군사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신장과 지역적 세계적 야심이 제기하는 추격하는 위협에 미 국방부가 대응해야 할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meeting the department's top pacing challenges presented by the PRC's increasingly capable military and its regional.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27년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1년 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현재 핵무기를 200개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 400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핵무기 수는 현재 3,750개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핵탑재 미사일 역량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며 대규모 대륙간 탄도미사일 격납고 건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2049년까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라는 목표에 따라 군사력을 증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49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뛰어넘는 영향력과 힘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과 안보 협력망을 해체하며 중국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체제에 유리하도록 국제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에 중국 국경과 인접지역을 넘어서 군사력을 투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중국이 안보를 위해 군사적 강압을 더욱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아스펜 안보 포럼 행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과 같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해 현대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re witnessing one of the largest shifts in global geostrategic power that the world has witnessed, and it only happens once in a while. We, the United States military, don't do a fundamental change.
그러면서 미군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분쟁의 잘못된 쪽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밀리 의장은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에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의 미군 부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분쟁 예방을 뜻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 접근법을 주장하며 미북 대화 재개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인정해주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제재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육상, 해상, 항공, 화학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 사태 발생 시 중국 지도자들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부대에 지시를 내려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와 대량 살상 무기 확보 혹은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에도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부대가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전투 폭격기를 동원해 다양한 훈련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2019년 재개된 북중 간 고위급 군사 외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갑작스럽게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고립에 들어가 국경을 통한 모든 무역과 인적 교류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코로나에 대한 편집증은 중국과 북한 간 외교적 교류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영해 내에서 자행되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이나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요원들의 활동도 정기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산 석탄도 계속 수입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양은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현실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2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거나 과도할 경우 모두 한반도 평화나 미한 관계, 북한 문제 해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So I think if there's a statement of an end of war, there's a great risk that North Korea will just kind of pocket it.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영향이 미미할 경우 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큰 변화 없이 그냥 넘길 수 있으며 반면에 종전선언의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북한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빌미삼아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문제 삼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현실에서 현실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실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줄곧 북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으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을 종전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개념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아울러 한국의 진보 정부들은 북한과의 점진적인 통일 방식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해왔지만 최근 한국 내 여론조사에선 북한과의 통일에 회의적이거나 관심이 없다고 답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아도 국경을 서로 개방하거나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통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는 등 통일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군비 통제가 뒷받침된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004년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종전선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대담에 참여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의제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효과는 확실치 않다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식량과 기아 등 열악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do feel there's a growing
힐 전 차관보는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한국인들은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DOE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한은 이번엔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입장 차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이나 남북 산림협력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별도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게 처음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말한 김 위원장의 종전선언 관련 언급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행한 발언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선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로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리더십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관한 미한 간 협의를 기초로 북한과 협상할 여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대화 의지와 협상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평가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 총회 4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유엔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고집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정당화, 영구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명분 삼아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성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여전히 유엔사 해체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치적 선언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게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악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 힘이 실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이 미칠 위험,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유엔사도 포함해서 그동안 북한의 주장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아시아에서의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 군사협력체에서의 주요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강화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기존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성 대사의 발언은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자신들의 안전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미 관계 개선, 대북제재 해제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걸 원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선언 자체를 국한된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방향성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약을 종전선언에 넣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남북대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으로 종전선언 자체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신뢰의 표시로 북한이 이해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재 해제를 유도하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미한 동맹 흔들기에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행한 종전선언 관련 언급은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희망 섞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얘기한 거는 마지막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건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김정은이 얘기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종전선언에 임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명분들이죠.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게 연합훈련 중단이나 제재 선해제를 얘기하니까.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2018년 미북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도 종전선언 문제가 제기됐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현재의 전략적 입장이 당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2018년 당시엔 하나의 트랙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략, 전술 핵무기 개발을 주권국가의 정당화 자유권 행사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와는 무관한 별개의 협상 트랙으로 진행시키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종전선언 위상이 2018년에는 소위 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것들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을 깔아주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그걸 활용해서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 했던 그런 목적이 딱 있었어요. 지금은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더라도 비핵화 트랙과는 분리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한 용도가 아니에요.
홍 박사는 북한의 입장이 이처럼 달라졌는데도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 입구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2018년 당시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중 간 철도를 통한 교역 재개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봉쇄됐던 북중 국경 관련 특이 동향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북중이 철도를 통한 물자 교역을 준비하는 동향이 최근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전반적인 민생 물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이 11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신의주에 있는 3호 토성리 교화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 등 최신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에 특히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이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3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여러 동의 건물과 축사, 비닐하우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올해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은 특히 수감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과 경비원들이 걸어가는 모습, 주변의 트럭들, 교화소 밖 관리들의 숙소까지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3일 북한 신의주 토성리의 3호 교화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 등 최신 정보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1968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토성리 교화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어멘다 오 국제옹호개발국장은 이날 화상토론회에서 이런 종류의 비인간적인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이 강제노동으로 혹사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수감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때로는 죽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노동을 통한 교화정책이란 구실로 죽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eople, of course, should not have to die in the name of this policy of re-education through labor.
오 국장은 이런 상황은 김정은과 사회안전성 등 북한 지도부에 의해 100% 예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의 조셉 범위대주 수석조사관은 줄을 서 있는 수감자들을 자세히 포착할 정도로 민간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30cm까지 개선됐다며 이는 증거 확보와 정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사진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자료가 전직 교화소 수감자들의 증언과 결합될 때 사실에 기반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유대주 수석조사관은 그러면서 이는 이런 일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며 이것이 바로 감시 활동과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It provides powerful evidence that can be used to bring those who have perpetrated these issues.
앞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교화소 관련 최신 정보들을 공개했던 북한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위성사진과 전직 수감자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명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최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민 김두현 씨가 토성리 교화소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연과 이 교화소의 열악한 환경에 관해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My story is not unique. And it didn't happen 100 or 200 years ago.
김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북한에선 특별한 게 아니라며 100년이나 2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주민이 이런 억압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앞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교화소와 관리선에 구금된 이들의 생활은 강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형법과 행정법이 노동을 통한 교육과 교화를 전제해 사실상 이런 형태의 착취에 법적 구실을 제공한다며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런 수감시설 내 가혹한 환경화의 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교화소 운영을 담당하는 리영길 당시 사회안전상과 관리소 담당 정경택 국가보위상 그리고 두 기관과 공조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중앙검찰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신의주 토성리 교화소의 위치가 북중 국경지대 근처로 불법 국경무역과 탈북 경로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교화소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성리 교화소 근처에서 활동하는 유엔과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은 이곳 수감자들의 취약성을 고려해 인권 우선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엔 전 세계 수감자들의 인권 보장을 명시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과 여성 수감자의 처우 및 여성 범죄자를 위한 비구금적 대안에 관한 유엔 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국과 일본 등 35개국과 함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연이어 노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2일 랜섬웨어 대응 분야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과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정무차관이 주재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35개국의 대사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13일과 14일 이들 국가의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참여국들이 직접 만나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 NSC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를 비롯해 랜섬웨어 대응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눌런드 차관은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무부의 랜섬웨어 대응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각국이 사이버 범죄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과 초국가적 조직 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 등 국제 체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가 기존 역량과 전문성을 통합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할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달 13일과 14일 열린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화상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NSC는 지난달 회의가 법 집행과 사이버 안보, 금융규제, 외교당국의 고위관리와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였다며 참여국들은 앞으로 이런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4개 부문 전략과 관련해 향후 협력 분야를 찾아내기 위해 CRI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 부문 전략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랜섬, 즉 몸값 지불을 위한 가상화폐 돈 세탁 대응, 랜섬웨어 관련 조사와 처벌 지원, 외교적 협력 등입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달 15일 랜섬웨어 화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랜섬웨어는 공격과 몸값 지불을 위한 돈 세탁 등의 절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등 생태계가 매우 복잡한 초국가적 위협이라며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o demonstrate the complexity of the ecosystem, one can imagine, for example,
랜섬웨어 공격이란 악성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이용해 피해자의 컴퓨터 체계를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입니다. 북한은 워너크라이 공격 등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해킹 조직의 배후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연방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엿새 동안 가동이 중단돼 미 동부 지역의 기름값이 한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미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도 전산망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최소 9개의 공공기관이 해킹 공격을 당했고 미 수사 당국은 러시아와 연계된 해킹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 주요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백악관 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등 최근 미국 내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됐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지난달 랜섬웨어 화상회의 관련 전화회견에서 바이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은 올해 대규모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공격 빈도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달 7일 공개한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의 해킹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며 이는 이들이 한두 개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보다는 대규모 스피어 피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해 소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도 지난달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사들에 대해 스피어 피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사법당국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랜섬웨어 사건을 포착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싱턴에선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와 종교 박해 실태를 제기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청와대는 교황이 방북을 수락했다고 했지만 여건은 2년 전 첫 방북 제안 때보다 나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와 최근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모든 유럽 국가들의 평양 규제 공간 폐쇄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교황의 방문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교황의 방문 형식 또한 불투명하다며 교황은 각국을 방문할 때 다른 도시들을 찾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북한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이 따뜻한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2일 발언도 워싱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박 대변인의 묘사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Do you realize they have ski resorts in Argentina?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관광도시 바렐로차에 있는 파타고니아 스키 리조트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영하 25.4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이처럼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평입니다. 북한으로선 대외 선전에 이용할 드문 기회이지만 동시에 인권 비판을 촉발할 뇌관이 될 수 있는 교황의 행차에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교황 방북 가능성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김정은이 교황을 실제로 초청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remain skeptical and doubtful that one, that he will even go. I'm doubtful that Kim Jong-un will even make an invitation because Kim Jong-un's...
교황이 방북해 인권 관련 성명이라도 낼 경우 정통성이 위협받게 될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29일 교황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시고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혀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초청장이 오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왜곡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도 떨어지지만 한국 정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등 남북관계에서의 실익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워싱턴의 인식은 청와대 입장 발표 뒤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전 컬럼비아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교황의 방북이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 특히 김정은과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평화를 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의제를 추진하는데 교황의 방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질문해봐야 한다며 나는 이런 가정이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sked how would a papal visit influence Kim Jong-un to pursue peace and to pursue President Moon's peace agenda.
이어 교황의 말과 행동이 김정은을 불량 지도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교황 방문을 그토록 최우선 과제로 삼는지 어떻게 그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don't see the influence of the Catholic Church or even, you know, the Pope's reputation as a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린 광범위한 정치 경제 현안의 외교력을 극대화해야 할 국제 무대에서 교황 방북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워싱턴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2, 3분간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한 데 이어 프랑스, 호주 총리 등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지만 비정치권에서 교황 방북 여부에 대한 관심은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싱턴 인권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교황의 영향력을 추상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비현실적인 종전선언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는 데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다수 포함된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교황이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영향력이자 세계적 종교 지도자의 지위와 사명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교황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들 중 대부분은 신앙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여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안은 바로 자국민 석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ope could be raising the cases of these South Koreans that have been held in North Korea, most of whom
201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던 트럼프 행정부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민 납북자 송환을 호소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억류 문제를 공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교황이 기독교 선교사가 다수 포함된 억류 한국인들의 석방을 끌어낸다면 북한의 대외선전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을 일시에 잠재우고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 진행된 역사적인 방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교황이 억류 한국인 석방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 Pope chooses to do that, I think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look for ways.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한국인들이 억류돼 있고 그들 중 많은 이가 기독교 목사라며 그들은 교파와 관계없이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위해 수감된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권위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South Korean detainees in North Korea, and many of them are Christian ministers.
이어 기독교 혹은 다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금하고 있는 나라를 교황이 방문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며 만약 교황이 실제로 방북한다면 억류 한국인 석방은 매우 가치 있는 의제라고 제안했습니다.
I simply do not envision a papal visit to a country that is imprisoning Christians and people.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한에 억류됐던 두 명의 미국 기자들과 함께 귀환했다는 예를 들면서 이는 교황청과 북한 간 긴밀한 사전 협력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We've seen instances when, for example,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came back with the two journalists.
인권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제안은 교황이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탄압 실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에 나서달라는 당부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상징적인 종전과 선언이 아니라 남북한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워싱턴 조야의 오랜 믿음이 담겼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은 성경을 읽거나 비공식 예배를 드리면 수감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황은 북한에서 관용과 평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교황이 만약 북한에 간다면 자신의 정통성과 명성을 위해 인권을 반드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certainly hope if the Pope goes to North Korea that he absolutely must address human rights for his own legitimacy and reputation.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이 유엔에 의해 문서화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기업, 정부,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성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국가를 개방하고 자국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며 원하는 곳 어디서든 천주교 미사를 봉헌하라고 북한에 촉구하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이라며 천주교 신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북한에 갈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be calling for North Korea to open up and allow freedom of movement for its own citizens. And the Pope should be calling for them to be able to have Catholic masses wherever they want. That's what he should be doing.
그러면서 교황은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기독교인과 천주교 순교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ope should be doing what he can to help the underground church and speak out on behalf of the Christians, the many Catholic martyrs of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특히 14년 전 미국 개신교계 지도자 릭 워렌 목사의 방북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무산된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노무현 당시 한국 대통령은 워렌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불안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소해줘야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워렌 목사는 다음에 평양에서 부흥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방북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집회를 가진 미국의 종교 지도자로는 1992년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아 방북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유린과 북한에 대한 악의적 영향력 개선이 없다면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한국 내 시민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결성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와 지난달 결성된 차이나 아웃 등 한국 내 반중국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3일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사회와 타이완 등을 대상으로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영내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한반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유세계가 단결해 중국의 대륙 통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 유린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없을 경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신대륙 정착 최초의 유럽인들을 도운 토착민 여성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이 2,5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침공합니다. 헝가리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반소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헝가리 군중은 소련의 지배 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시민들은 소련군의 탱크들과 대적할 상대가 못됐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들을 구원해주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른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소련의 주요 동맹국인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1956년 11월 4일 발생한 헝가리 혁명으로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는 실패했으나 헝가리는 1989년 40년의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1847년 11월 4일 결혼 행진곡 핑갈의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38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09년 독일의 함부르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멘델스존은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살엔 멘델스존의 대표 음악이라고 평가될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은 1833년부터 교회 음악과 오페라 극장, 그리고 라이프찌에서 피아노 3중주곡, C단조, 현악 5중주곡, 오라토리오, 엘리아스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깊게 따랐던 누이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알아놓은 지 반년 만에 38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말인 1902년 12월 22일 12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새로운 꿈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미주 대륙에서 정착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의 후손이 미주 대륙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한인 산인 신분은요, 이제 1910년 11월부터 1924년 그 이민법으로 중단될 때까지 왔는데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가 두 거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와이.
BOA 한국어 방송은 11월 가을 개편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합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하와이 사진 신부부터 미국 내 독립운동가들,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그리고 태권도 대부 이중구 등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 미주 한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